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응답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전파하시고 부르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나중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까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볼 때 우리의 신분과 직업 그리고 환경은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나의 직업과 나의 환경은 내가 변화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선뜻 자기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뜻 자기의 일을 내팽개치고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따랐을까요? 이 상황만 두고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따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던 중에 자기 삶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자마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분이 예수님 이 마음에 강한 그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순종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아, 순종할 때는 3초 안에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할 때 예수님이 떠나갔던 것처럼 순종 가운데 많은 생각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자라고 나니 어렸을 적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손해본 게 단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말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순종을 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나에게 결국은 좋은 거 주시려고 이끄셨구나 그렇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여기까지 왔는지 부끄럽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됐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생활 또한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음 21절에 갈릴리 해변을 따라 더 올라가다가 다음 제자가 될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삼부자가 한 배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있다가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 집안이 부유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꾼까지 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제법 잘 살고 있었던 집안 같습니다. 이 중에 사도 요한 역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형 야고보한테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삼부자가 배에서 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또한 이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또한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역시 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셨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며 또한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삶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변했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 가운데 가다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이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제 합류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나와있진 않으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나다니엘이 다음 타자로 이 예수님의 전도팀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더 이상 불렀다 신약성경에는 더 이상 나와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한 팀을 꾸리고 이제 전도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목적 역시 말씀에 여기에 나와있듯 바로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모두에게 결국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이 있고 그 이후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천국만 있다면 절대 교회 다니진 않았을 거다. 좋은 일 하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깥의 사회 단체 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하는 단체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유치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이 다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실 줄 알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질을 당하며 자기 뼈보다 굵은 대못을 박히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천국만 존재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허물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 가운데 혼자 사역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애써 제자들을 먼저 가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제자를 먼저 불렀다는 이유가 내가 함께 너희와 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나의 사부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진리를 나누길 원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교회 프로그램 중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저마다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에서도 그 큰 수천 명의 대형교회에서도 신학생이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각 개교회들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말씀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수천 명의 교회에서도 한 신학생이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를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열심히 그냥 그물을 내리는 삶을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 위험하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너무 좀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제자 훈련, 믿음 훈련, 영성 훈련, 성령 훈련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은 많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대에 이 신학교들도 더 이상 이달이란 그리고 위기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의 아파트들이 빼곡히 많으나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편안하다 할 때 너희들이 편안하다 할 때 내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저희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남편의 그물로부터 아내의 그물로부터 또 자식의 그물로부터 회사, 직장, 친구, 삶의 모든 물질 등의 그물로부터 얽혀있는 그 그물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말씀을 따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물 같은 삶 속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저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다 맞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은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기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의 그물을 던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